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너무나 깊이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요한복음 17장에는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제 본격적으로 16절부터는 이제 성령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용어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파라와 클레토스의 합성인데요. 파라는 곁에라고 하는 뜻이고요. 클레토스는 칼레오라고 하는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한 합성으로서 이게 같이 합치면 누구누구 곁에 부름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은 이제 다음 몇 가지로 좀 해석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재판관 앞에서 다른 일을 변호하는 자, 변호사를 얘기하죠. 또 혹은 곁에 서서 격려하며 권고하는 자 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아무에게 누구누구에게 탄원을 올리는 중개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옆에 서서 보조하고 원조하는 자, 친구 뭐 이런 의미가 이제 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의 의미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할 때 한자 말대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잘 번역된 것이기는 하지만 원래 의미를 다 포함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표현이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당신 자신이 보혜사면서 또 다른 보혜사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이라고 하는 것이 원문으로 보면 똑같은 건데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하나님인데 다른 개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표현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뭐 물병을 우리가 두 개 갖다 놓고 보기에는 같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안에 구성되는 물질이 다 다릅니다. 그냥 그것은 그냥 완전히 다른 건데요. 여기서 또 다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똑같은데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혜사 예수님 당신 자신이 보혜사인데 본인과 똑같으면서 다른 그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 그리스도와 동일한 우리의 보혜사 되신 성령은 신자에게 그리스도와 또 그의 복음을 알려주는 계시자로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부분들을 또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보혜사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게 우리 주님이 가시면서 지금 이제 요한복음 14장의 배경을 아시듯이 너무 제자들은 처참한 심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부인하고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떠나가실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의 부분을 언급하고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에 전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큰 힘이며 답이 되는 아주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언급입니다. 당신이 가야지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완벽한 답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기서 진리의 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진리의 영 이렇게 되면 이제 소유격의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한에게 있어서 이 소유격은 보통은 목적격의 어떤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다라고 하는 이 소유격을 목적격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진리를 전달하는 영 내지는 진리를 증거하고 밝히시는 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요 말이죠. 조금 더 깊은 의미로 진리이심에서 사실은 진리를 전달하는 영이며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고 밝히신 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17절에는 우리가 훑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또 우리 속에 영혼이 계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그를 아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 돌이켜서 보면 아직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들었던 거의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를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제 성령이 있음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고 그 성령이 이제 오실 것이라는 얘기를 거의 뭐 처음에 듣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최근에야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 알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는 것고 그시고 동시에 성령 하나님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를 아나니 그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주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인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할수록 복음을 알면 할수록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열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받은 것들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답답할 때 사실은 답이 없을 그 제자들에게 뭐 이때 당시에는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고 영혼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의 성령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약속하신 성령 임하고 나서 제자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동일한 사도행전 2장에 임하셨던 그 주의 성령께서 정말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는 그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실 주의 성령께서 지금 저와 이름 속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7절에는 16절, 17절에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얘기했는데 18절에는 그를 다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이다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다양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딱딱하게 논의하지 않아도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다시 너에게 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내가 너에게 오리라 이거는 사실은 이중적으로 쓰인 건데요. 하나는 성령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영이면서 하나님이신 그 영, 성령을 보내실 때 사실은 내가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가 있고 또 2차적인 의미로는 주의 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그것을 뜻합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사실 유대 세계에서 랍비는 제자들에게 거의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죽었을 때 제자들은 고아가 됐다. 또 고아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뭐 실상은 예수님 이렇게 떠나가시고 나서는 제자들이 거의 뭐 고아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오래지 않아서 주의 성령으로 다시 오시고 또 주님의 재림으로 이 땅에 오신다. 오리라라고 하는 부분들은 틀림없이 미래를 의미하는 현재형으로 써졌습니다. 반드시 올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 말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이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시간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그리스도의 성천 이후로부터 재림까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종말론적인 중간 시기를 확장해 보면 요 정도까지 확장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조금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시간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해서 그리스도의 성천 이후에 주님의 재림 때까지의 시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후자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그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영원한 어떤 천국에 서 주님과 연합하는 그 부분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보리니 라고 얘기할 때 이것도 이중적인데 1차적으로는 성령의 강림을 얘기하고 2차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를 뭐 비밀 코드가 아니고요. 그냥 있는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 진리 자체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그날이라고 얘기하는 이것도 주의 날, 뭐 마지막 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이중적으로 쓰이잖아요. 1차적으로는 성령의 강림을 뜻하고 2차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뜻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런 일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이것이 완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볼 때는 사실 주님 그 든든한 그 주님이 떠나가신다고 할 때 그건 너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 주님이 가시고 나서 또 다른 보혜사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고 한 이 사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신다고 한 이 사건은 주님이 계신 것 이상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우리 주님 생각하실 때 그보다 더 큰,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주의 성령께서 계시는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주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주의 성령의 제자들이 임해서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동일한 그 주의 성령의 축복이 지금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겁니다. 나의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표현했는데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는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자고 21절에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모순되지 않냐?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걸 볼 때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우선이냐, 뭐가 조건이고 뭐가 결과냐 이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떨어질 수 없다는 거죠. 당연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주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라고 얘기한 이것도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부활 때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성령의 임재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현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얘기할 때 그가 우리에게 당신을 계속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당신을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나타내시는 바를 계속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의 전적으로 의지해야지 살 수 있는 자입니다. 마치 표현하자면 그에 기생해야지 살 수 있는 자가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를 우리에게 내실수록 우리는 그의 은혜에 힘입어 더 그와 같은 일을 또 그분과 같은 일을 그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때 이제 이 가룟 유다 말고 동일한 동명이인의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가룟인이 아닌 유다가 다데오라고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요. 요거는 약간 좀 성경에 약간 좀 찾아보면 난해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10장 3절에 보면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데오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라고 연결시켜 볼 때 다데오도 야고보하고 연결되어 있는 같은 의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라고 얘기할 때 다데오도 알페오의 아들인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구절은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마가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8절에 보면 마가복음 3장 18절에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레모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보시면요. 약간 또 다른 각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고민을 일부러 지금 찾아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에 보시면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15절에는 여전히 야고보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얘기했고 16절에 유다는 야고보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알페오의 아들이 야고보고 야고보의 아들이 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부자가 있었다고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야고보와 유다가 부자 관계라면. 자,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 1장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델로마의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하니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사본에는 형제라고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지칭하고 또 어떤 곳에는 알페오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다데오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걸 봤을 때 형제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둘 부자지간일지 형제지간일지 모르겠는데 여튼 가룟인 아닌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부분들이 조금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우리 살펴봤습니다. 여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22절에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할 때 이게 나타낸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름을 떨친다, 명성을 내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질문은 왜 널리 세상에는 이름을 나타내지 아니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왜 세상에는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 질문이 아랑곳없이 예수님께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계속 얘기하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다른 말로 계명을 지키리니,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21절하고 지금 똑같은 구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내주를 1차적으로 가르칩니다. 현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거하신다고 한다면 내세에는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거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성령의 임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삼위일체를 가장 잘 설명하는 구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근거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같은 큰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고 얘기하면서 삶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그의 말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입니다.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의 반증은 뭐냐면 결국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삶이 전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이 큰 착각이면서 큰 죄악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노라고 하면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거나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고, 정확하게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14장 17절부터 16절부터 24절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하필 이 상황에 성령을 설명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령을 설명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요 얘기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셨고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이 단순한 이론이나 철학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어떤 그 연합을 통해서 누렸던 그 엄청난 영화가 그 영광스러운 축복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감히 이런 축복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말이 정말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신다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그 연합이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이 그 연합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연합 속에 그 연합이 확장되어서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어진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육신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겠냐. 이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 있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삶은 신앙고로 따라오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무언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그 생명과 성령이 주어진 자에게 어떤 삶이 나타나야 되는가 당연한 퀴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못 살았어? 라고 하는 정제적인 측면보다는 너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로 정말 평안과 기쁨 중에 승리하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눈을 계속 열어주옵소서. 계속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복음 우리에게 있는 주의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명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주어진 그 축복 정말 깨닫게 하옵시고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그 믿음이 그 신앙이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계속 흘러나와서 당연한 주님을 믿는 자의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